우리가 사람들과 끝까지 오랫도록 잘 지내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부족해서 오래 사귀다 보면 실망할 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이야 그런 어려움 없지만 오래 살아가는 부부들이 힘드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이혼이 있는 이유는 오래 살다 보면 깊이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다 보면 그 힘든 것들이 너무 발견되다 보니 계속 가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 사랑한다는 것이 같이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가 바뀌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계속 하게 되면 관계는 정말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참고 지낸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그다음에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용서하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려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여러 가지들을 용서해야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 시시비비를 계속 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용서해야만 관계는 유지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용서를 계속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착합니다. 정도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또 뭔가 있으면 막 대접하고 싶고, 뭐다 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착한 것하고 사랑한 것 다릅니다. 착하지만, 그래 손해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희생도 할수 있지만,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한 채로 착하게 살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그런 고운 마음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를 품어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착한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그 미움이 극복이 안 되면 많은 경우에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착한데 그게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그 미움이 극복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착하니까 그런데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속이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착한 것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냉정하기도 하고요. 뭐 정도 없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상처를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덜 착한 것 같은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 품어내는 웬만하면 관계를 끝까지 그래도 귀하게 소중하다 여기에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심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만들어져야 될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말보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 옳습니다. 사랑이라는 어떤 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 사랑이 전부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성품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입니다.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복적인 말이 있지만 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잘 참으신 분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신이기도 하시지만 사랑이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34장 내용을 여러분 전후를 보면 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기적같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광야를 들어갔어.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산에 이제 도착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일종의 결혼식을 해요. 언약을 맺죠.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혼의 즐거움을 지나서 3개월의 신혼의 즐거움을 거쳐서 이제 결혼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시케멘 바다로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못 참아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으로 만든 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잔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방금 결혼했는데 금방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시가 같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차라리 민족을 하나 다시 만들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약점을 아는 거죠. 사랑을 강구해서 이제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나는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는 착한 정도는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라는 오랫도록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3일 동안 전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전하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물에 던져지고 그 물고기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이 전하라는 니느웨 성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 가서 하루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팔짱 딱 끼고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어요. 3일 전하라는데 하루만 전한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냥 하루만 전했죠. 대충 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과 다르게 그 니느웨 성 임금부터 그 집에 있는 그 애완견 폐까지 모든 가축들이 다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었어. 당연히 하나님은 내릴 심판을 내리지 않죠. 그때 이 요나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죠.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너무 알았기 때문에 진짜 도망갔습니다. 요나를 쓴 이유가 있죠. 하나님 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요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망갈 정도, 너무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모르면 주님 일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사랑이 요구되거든요. 사랑 없으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일이라는 게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내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많은 뭔가 상처를 받아가면서 품어야 될 사람들이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착하다고 열심히 한다고 주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의 성품을 자기 안에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받다고 시험 들었다면서 하던 일도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시험 들 일이 있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마음 상할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돼야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보기에 화가 날 정도로 일방적으로 착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방식이 화가 날 정도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똑같아요. 소위 말하면 모범생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말릴 똑같은 방식을 시작해요. 그래서 신약에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기도생활, 헌금, 봉사 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 그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방식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들도 공의를 베풀었겠죠. 율법대로 살겠으니까 구제도 하려고 했고 기도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게 죄인들을 사랑한다.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랑을 생각할 때 모토처럼 늘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화낼 정도로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 남들이 화를 낼 정도로, 신경질 낼 정도로 그렇게까지 꼭 해줘야 되나 할 만큼 남들 보기에 일반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 착한 사람도 보기에 화가 날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죠.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유월절이니까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 그러면서 이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다음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그 손님들의 발을 씻는 일들을,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당연히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줬겠죠. 가룟유다의 발. 예수님이 가룟유다 자기를 돈에 팔, 그 정도로 자기를 팔 제자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가룟유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 엄청난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이 행동들. 착한 거는 많지.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도와주고, 뭐, 어려움 있으면 달려가고, 안 믿는 사람 다 합니다. 그거는 착한 것이고,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말하는 정도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팔을 씻어줄 만한 이런 사람,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많이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 이런 것을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지금 말씀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 역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지금 이 세계에 이 말을 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랑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연도를 오늘 시작해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도를 보면 포로 끌려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한 5년 전입니다. 그 시점에서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불길한 상황이 예감된 거죠. 그래서 먼저 그 포로를 끌려온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뭔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유명해진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들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영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해 왔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길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과거로부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잘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4절부터 앞부분에 지금 말한 것 말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갈 테니까 현재 너희 눈을 지금 막 어트랙트하는 그런 가정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 멋진 뭔가 그럴싸하게 뭔가 우리 삶을 도와줄 것처럼 보여지는 우상들로 인하여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출애굽 시키기 전부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잖아. 말도 안 듣는 거. 출애굽 시킬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꼭 참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 신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꼭 참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10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에 보여준,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영했는지, 물론 둘로 나누었어요. 처음 올드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세컨드 제너레이션, 둘을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어쨌든 두 세대 모두가 하나님께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이유는요, 똑같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본인이 매를 두고 싶지만 본인이 자기 본인 손을 막아서 달리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광야를 지났어.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할 이 시점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33절부터 39절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해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멸망한 이후에 40절에서 44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주님 당신 이름, 즉 자비롭다는 그 사랑이라는 당신의 그 캐릭터 성품에 근거해서 그것 때문에 성질대로, 감정대로 그들이 하는 그 행동대로 반응하지 않고 당신 이름, 당신 이름에 근거해서 당신 이름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면서 계속 용서하며 참아주며 잘해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이름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자와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여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몹시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름 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돕고 사랑하신 분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이 근거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비로운 이름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사 많은 부족함과 많은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반복해 짓는다 치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 계속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해야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핑계 삼아서 하면 그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계속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비로소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죄를 끊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 행할 때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풍성한 삶을 사는 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길로 나가는 쪽으로 계속 가야만 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또 나가고 용서를 받지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끊어내야 되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11절, 13절, 21절에 나오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대로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면 삶을 얻는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럽고 악한 얘기를 미워하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때는 그 죄를 이제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데 만족하지 않고 결국에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이기보다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같은 퍼스널리티, 캐릭터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미워하고 뭐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결정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또 사랑이 없었어.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아닙니까? 그 죄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막 법하면서 이렇게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착한 사람을 넘어서서 수많은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그걸 다 받아내면서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다 받아내면서 품어내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돕는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했을 때에는 당신 같은 이렇게 사람, 이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좀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성실하게 살고 이런 일반적인 그냥 뭐 멋진 본받고 싶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차이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유명한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이란 것은 악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친구면 화가 날 겁니다. 짜증이 날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화가 날, 주변 사람이 화가 날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했던 사랑이었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악을 선으로 갚아줘라. 그게 우리에게 이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과 딸이니까 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분되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우리들이 뭐가 달라야 되냐 했을 때는 이것에 있어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에 있어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삶의 가장 차이 나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에 있어서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것을 소망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선으로 이걸 이겨버려야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해줘야지. 선으로 막 갚아서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결정하고 순종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제일 먼저. 사랑.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해준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세계명을 준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 제자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인정하는 것은 사랑의 방식에서 차이 나야 되는 겁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좀 구제 많이 하고 뭐 착한 일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 정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런 건 다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착한 정도는 아니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닙니까? 죄인 되었을 때 너무 연약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고 또 사고치고 그래 해도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인간간 갈등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고 서로 디스하고 수군거리고 그 사람이 어땠냐 저땠니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사셔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고 머무시면 성령께서 이미 사랑이 이미 임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서 사랑,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을 피우는 새로운 인격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주님이 새로 빚어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세워가는 그게 신앙 성장이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 자란다고 말할 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연습하세요. 그 상황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그 단계 넘어서 사랑하는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훨씬 많은 사람을 품어내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 아빠, 더 좋은 아들과 딸, 더 좋은 셀리더, 더 좋은 셀원들,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회사의 직장인으로, 더 좋은 학교의 캠퍼스의 친구로서 점점 세워졌어. 주님,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